Direct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인명 피해가 없다. 우리 군인들은 모두 무사하며 우리 군 기지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군은 어떤 것에도 준비돼 있다며 이란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인 이상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드론 공격으로 사살한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산하 미사일 부대가 이날 이라크 주둔 미 공군 기지에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0명의 미국 테러리스트가 살해되고 미국의 헬리콥터와 군사장비들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란이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중 10발은 아라사드 공군기지, 한 발은 아르빌 기지를 가격했고 나머지 4발은 목표물에서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4%가량 하락했습니다. 8일 뉴욕시장에서 북계산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65달러 51센트를 기록하며 전일에 비해 4% 하락했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4.67% 떨어져 장중 배럴당 59달러 7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국제유가는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 소식 이후 4%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가 하락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8일 우리는 미국의 뺨을 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이란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번 군사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혀 추가 공격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미군의 비겁한 공격에 대해 자위적 비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전쟁과 위기 고조를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8일 새벽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위기는 중동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무모하고 위험한 공격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시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공상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대화와 다른 평화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동정세의 우려를 표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안와르 가가쉬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현재의 골치 아픈 긴장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병이죠. 치매에 걸리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흥미를 잃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생활습관이 치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유전적으로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 100여 명의 활동 수준을 관찰한 결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절반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활동적인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 검사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뇌 단층 촬영에서 뇌세포가 계속 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꾸준한 운동을 하고 시끄러운 장소를 멀리하는 등 청력을 보호할 것, 숙면, 친목 모임을 자주 가질 것, 명상, 금연, 절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걷기나 집안일, 퍼즐, 독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적절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개인에게 잘 맞춰진 생활 방식을 따랐을 경우 1년 반 안에 치매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지력 감퇴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사고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7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Cars의 노래입니다. 밤새 춤을 춰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음악을 멈추지 말고 머리카락을 날리며 밤새 춤을 춰봐요. 그냥 위로 신나게 흔들어요. Shake it up 함께 들어봅니다.
shake it up. Shake it u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이 이라크 지둔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사상자가 없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지만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이륙 직후에 떨어져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와 터키를 연이어 방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현지 시각으로는 8일 새벽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8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군과 이라크군 쪽에 사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m pleased to inform you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extremely grateful and happy. No Americans were harmed.
네, 사상자가 없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이 기지시설에 최소한 피해만 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ran appears to be standing down, which is a good thing for all parties concerned and a very good thing for the world.
네, 현 상태는 관련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사일 공격에 빌미를 준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 제거가 정당한 조치였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As we continue to evaluate options in response to Iranian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네, 먼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란이 앞으로 태도를 바꿀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대응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사력이 최강이고 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언급한 뒤에 이란 핵합의 문제를 다시 꺼냈는데요. 관련국들이 이제는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때가 왔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Russia, and China
to recognize this reality.
네,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이제는 새 협정을 맺어서 이란의 핵 개발을 영원히 막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에는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연설 만미에는 미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란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헤메니가 8일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이번 공격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죽음에 대한 복수로 미국의 뺨을 후려갈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 정도 군사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7일 이란 미사일이 떨어진 미군 기지들이 어떤 곳인가요?
네, 아사드 공군 기지하고 아르빌 기지가 공격받았는데요. 먼저 이 아사드 기지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3년에 이라크 침공 작전을 시작한 이후에 이 아사드 기지에 주둔해 왔는데요. 이후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안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 격퇴 작전을 할 때도 이곳을 기반으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빌 기지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또 한국군도 이 아르빌에 주둔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사일이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건데요. 이라크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라크 외무부가 자국의 이란 주재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서 EU, 유럽연합은 이라크 주둔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규탄하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EU 행정부 수반이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한 뒤에 이란이 무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반응을 내놨죠.
네, 도미니크랍 영국 외무장관은 8일 이란 공격이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은 테러 집단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독일 정부 역시 이란 공격을 비난하면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미국 국방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기지와 같은 지역에 주둔 중인 독일군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하고 중동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면서 중동 지역 안정이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8일 고향인 케르만에 안장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미군에 대한 보복 공격이 진행된 뒤 몇 시간 후에 안장식이 진행됐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외국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테헤란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해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8일 오전 6시경에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떠난 직후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모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사고를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예비조사 결과 승객과 승무원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의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이번 사고로 이란인 82명을 비롯해서 캐나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독일, 영국 국적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애초에 이 엔진 결함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당국이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서 조사 중인데 우크라이나 당국하고 협력해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테러에 의한 추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이 최근에 잇따라 추락했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떨어진 여객기가 보잉 737-800인데요. 최근에 몇 년간 잇따라 이 대형 사고가 났었던 이 보잉 737 맥스 기종하고는 다릅니다. 보잉 737 맥스가 앞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해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시점이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공격한 시점과 엇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이란이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쏜 몇 시간 뒤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이 테러라든지 군사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란의 공격으로 굉장히 교조되면서 항공사들이 이란이나 이라크 영공을 피해서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들이 해당 상공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7일 성명을 냈는데요. 중동지역에서 고조된 군사활동과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서 민간항공기가 의도치 않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미국 항공사들의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걸프해역 상공 운항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 이런 조처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프랑스 최대 항공사죠. 에어프랑스도 이란이나 이라크 영공을 지나는 항공 노선을 취소한다고 밝혔고요. 러시아 당국도 민간 항공기의 해당 지역 운항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또 싱가포르와 호주, 타이완 등도 이란, 이라크 지역 상공을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 7일 시리아와 터키를 연이어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일정이 예고된 방문이었습니까?
네, 원래 터키에서는 이 가스관 개통식에 참여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방문은 이미 공개된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오랜 기간 내전이 진행 중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사령부에서 만나서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사령부 건물 안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아사드 대통령과 함께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러시아 정교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파병돼서 시리아 정부군의 이 반군 격퇴 작전을 돕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이 러시아 도움으로 반군 점령 지역을 그간 많이 되찾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리아를 방문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2017년이었죠. 시리아 해안 도시 라타키아에 있는 러시아 군기지를 방문했던 게 마지막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뒤에 터키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8일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지도자도 참석했습니다.
터키 스트림 가스관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가스관이 러시아 남부에서 흑해 해저를 경유해서 터키 서부로 연결됩니다. 이 길이가 930km 이상인데요. 매년 약 320억 큐빅미터의 가스를 터키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스관이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다고 했는데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지도자도 개통식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에서 터키로 들어간 가스가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헝가리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터키로 들어가는 가스관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터키로 바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8일날 개통된 터키 스트림 외에도 이미 블루스트림 가스관 등이 개통돼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최근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증인 채택에 관한 합의 없이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공화당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고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6개월 실형 구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시작하겠다는 공화당 입장이 나왔군요.
네, 증인 채택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증인 문제를 비롯해서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공정한 규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신속히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화당 측이 공표한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규정은 어떤 건가요?
네, 하원의 탄핵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현직 당국자들을 상원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6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표결도 불사하겠다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앞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런 절차 없이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 진행 규칙은 재적 의원 100명의 이 과반수 의결로 제정,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 53명 가운데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에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탄핵 심판을 시작한 뒤에 증인 채택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맥코넬 대표는 말했는데요. 이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진술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증인 채택 표결을 실시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이 왜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탄핵 소추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공화당은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달 내로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인데요. 7일 상원에서 맥코넬 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House Democrats are treating impeachment like a political toy. Like a political toy.
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다루고 있다고 맥코넬 대표는 주장했는데요. 이런 행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게임일 뿐이고 결국 미 헌법과 국가의 안위를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입장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증인 채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맥코넬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반박했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해 공화당 의원 개개인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과 건국의 아버지들의 눈이 민주당과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면서 공화당 의원 4명이 합류해서 가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이기 때문에 이 과반 기준인 51석에 4표가 모자랍니다.
증인 채택 안건 가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이 누군가요?
네, 뭐 수전 콜린스, 리산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중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인데요. 이 롬니 의원의 경우 공화당 대선 주자 출신이고요. 또 줄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하면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이 증인으로 부를 대상은 총 4명이라고 슈머 대표가 말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 외에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부국장을 반드시 탄핵 심판에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화당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아직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맥코넬 대표가 보다 구체적인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을 공개할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징역형 구형을 추진한다고요?
네, 연방검찰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6개월 실형 구형을 권고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캠프와 러시아 당국이 유착했다는 앞서 실형은 주지 않는 것으로 사법당국이 입장을 정했지만 1년여 만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사법당국의 기존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난 2018년 12월 러시아 추문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측은 플린 전 보좌관이 사건 수사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처벌 수준을 고려해서 실형을 주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네, 그동안 플린 전 보좌관 측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 측은 검찰이 유죄 인정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이 정해진 틀을 씌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7일 입장문을 통해서 플린 전 보좌관이 검찰 업무를 방해했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후 HR 맥메스터, 존 볼튼,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차례로 자리를 물려받았죠.
한 달도 안 돼서 물러난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추문 때문입니다. 이후 뮬러 특별검사팀이 출범해서 관련 사건을 수사했는데요. 뮬러 특검 측은 FBI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어진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는데요.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서 행정부 출신 관리가 인사가 기소됐던 것은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처음이었죠.
플린 전 보좌관이 대선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외교 안보 정책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 이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 당시 이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관행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FBI 수사에 응하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사법 당국이 파악한 겁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선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육군 예비역 중장 출신인데요. 이 미 국방정보국 DNI 국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에 해임된 뒤 이 오바마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당시 후보는 정보장교 경력 등을 높이 사서 캠프에 영입했고 이후 매우 신뢰하는 인물이었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선고는 언제 이뤄집니까?
네, 오는 28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실형 구형은 이 검찰 내부에서 권고한 사항일 뿐이고요. 실제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또 판사의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별개 사안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암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미국에서 암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협회 ACS가 8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드러난 내용인데요. 보건의료계에서 일제히 관련 소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폭 줄었다면 얼마나 감소한 건가요?
네,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인 2017년까지 1년 동안 모든 종류의 암을 통틀어서 사망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연간 수치로는 통계를 잡은 이후 가장 큰 폭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때까지 26년간 이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1991년인데요. 미국인 10만 명당 암 사망자가 215명에 달했습니다. 그 뒤로 2017년까지 계속 하락한 건데요. 26년 동안 총 29%가 감소했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290만 명이 줄어든 비율입니다.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암의 사망률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폐암입니다. 이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암협회 측이 밝혔는데요. 폐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사망 요인이기도 합니다. 유방암과 결장암, 전립선암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폐암 사망률이 높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폐암 사망률이 줄어든 게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주도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폐암은 흡연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담배 애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에게서 발병이 잦은데요. 남성의 경우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90년에 비해서 50% 이상이나 감소를 했고요. 여성은 최대치였던 2002년보다 2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질병인 전립선암은 1993년에 비해서 사망률이 52% 감소했습니다.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암도 있죠.
네, 유방암이 대표적인데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89년에 비해서 40%가 줄었습니다. 결장암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고르게 발병하는데요. 이 남성은 결장암 사망률이 1980년에 비해서 53%가 감소했고요. 여성은 1969년 이래 57%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율은 모두 2017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암 사망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뭡니까?
네, 우선 흡연자 감소가 이 폐암 사망률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암 처치 기술이 발전한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유방암이나 결장암의 경우 진단 기법 등의 발달로 조기 발견이 많아지면서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어떻게 파악한 건가요?
네, 국립보건통계센터 NCHS를 비롯한 관계 당국 그리고 또 다양한 암 예방 연구 단체들의 자료를 종합한 통계인데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까지의 통계를 이번에 파악한 거죠.
보건의료계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고 있다고요.
네, 이 하버드의대 조교수인 마크 아와드 박사는 매우 신나는 소식이라고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암 종류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요한 전진을 이뤄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암 퇴치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행복은 저 높이 있어서 손에 닿지 않지만 이제 다시 날아올라 느껴보려고 해요. 당신은 날 설레게 하네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Butterflies 들어보겠습니다. I was just coasting, never really going anywhere. Caught up in a web, I was getting kind of used to staying there. And out of the blue, I fell for you. Now you're lifting me up, set on. Full of color makes me wonder where you've always been. I was hiding in doubt till you brought me out of my chrysalis. And I I didn't know him and I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명문사립대학교인 듀크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듀크대학교는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연구중심형 사립대학교입니다. 남부의 하버드, 남부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명문사립대학교인데요.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사립대학들이나 UCLA, UC버클리 같은 대형 공립학교만큼 외국에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명문사립대학교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그럼 먼저 이 듀크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알아볼까요?
듀크대학교는 2020년 US News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 공동 10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Times Higher Education의 순위로는 전 세계 대학교들 중 20위에 오른 대학입니다. 이 학부는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로 평가되는 북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최고로 입학하기 어려운 The Most Selective 등급에 속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듀크대학교는 1838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180여 년 전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 신자들, 그리고 역시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이 사회봉사나 교육활동에 특히 진취적이었던 크리커 신자들이 설립한 조그만 학교가 오늘날 듀크대학교의 시초인데요. 이후 담배 재벌인 듀크 가문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힘입어서 학교가 크게 발전하고요. 듀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할 때까지 이 듀크대학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듀크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듀크대학교는 랜더풀 카운티에 살고 있던 감리교 신자들과 케이크교 신자들이 1838년 브랜틀리 요크라고 하는 교수를 청빙해 거의 사설 강습소와 같은 성격의 브라운스 스쿨하우스를 설립해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였던 시절로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듬해 유니언 인스티튜트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신자들과 함께 이 학교를 지원했던 케이크교 신자들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세우면서 이 유니언 인스티튜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요크 교수의 후임으로 취임한 브렉스턴 크레이븐 학장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1851년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노멀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립학교 시스템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러자 목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크레이븐 학장이 감리교단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감리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1859년 이 학교는 감리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이름의 신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단 소속의 신학교였던 트리니티 칼리지가 어떻게 일반 종합대학교인 듀크대학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시 담배 농사로 큰 재벌이 된 듀크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이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담배 산업과 전력 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거부가 된 듀크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듀크 가문의 워싱턴 듀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트리니티 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듀크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이 대학의 당시로서는 거액인 30만 달러를 기증했고 1878년 최초로 여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내 교육기관이 거의 그랬던 것처럼 트리니티 칼리지도 남학생만을 교육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이었는데요. 트리니티 칼리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 안에 여자대학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캠퍼스 안에서 남녀공학이 실시된 건 1972년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을 만큼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듀크의 아들들인 벤자민과 제임스 듀크도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대학에 애착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둘째인 제임스 듀크는 오늘날의 듀크 대학교가 있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워싱턴 듀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벤자민 듀크는 계속적으로 이 대학에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이자 듀크 가문에서는 가장 부자였던 제임스 듀크는 자신의 재산 4천만 달러를 출자하여 1924년 듀크 재단을 설립해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병원, 대학교, 고아원, 교회들을 설립하고 트리니티 칼리지를 더욱 든든한 대학으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임스 듀크는 1925년 사망하면서 당시의 금액 6,700만 달러를 듀크 재단에 헌납했습니다.
제임스 듀크가 기증한 재산은 2018년 기준 9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동부의 우수한 교수진을 영입하면서 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면서 학교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듀크 가문을 기려서 학교 이름을 듀크 대학교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임스 듀크는 사망하기 전해인 1924년에 아버지 워싱턴 듀크 그리고 가문의 이름으로 학교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듀크 대학교는 대형 사립종합대학교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재의 듀크 대학교의 학생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전문가 선승우 씨 설명 들어보시죠.
2019년 대학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부생으로 6,900여 명, 대학원생이 약 8,800명이 있으며 3,700명이 넘는 교수진, 약 4만 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시안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역할이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또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97%에 이르는 것을 보면 듀크 대학의 학부생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힘껏 공부하는 대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한 명당 6명꼴로 이 지역 어느 학교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오랜 명문대학들이 진리, 자유, 정의, 학문, 그리고 종교성 짙은 표현들을 모토, 구호로 삼고 있는데요. 듀크대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듀크대학교의 모토는 심오한 학문 연구와 종교인데요. 이에 얽힌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듀크대학교 역사 기록서에 따르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며 6,500여곡의 찬송곡을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곡인 거룩한 시식 3절에서 인용한 심오한 학문과 거룩한 신앙을 모토로 채택한 것입니다. 듀크대학교는 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감리교의 신앙의 뿌리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학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기관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도덕적인 책임의 바탕 위에 인류와 지역사회에 최고의 학문을 전수하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남부의 자존심,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듀크 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듀크 대학교의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 항공산업에 관한 VOA 기사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뜻하는 재밌는 expression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The wave of the future. Wave 하면 물결. Of the future 하면 미래에. 다시 말해,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물결, 즉 미래의 경향 혹은 미래의 추세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e wave of the future means a trend or development that may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예문 다시 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항공우주 잡지의 팀 로빈슨이 말합니다. Slimmer aircraft, 더 폭이 좁은 항공기, that use less fuel, 연료가 적게 되지만, but easily go longer distances, 쉽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are the wave of the future. 그런 항공기가 바로 미래의 추세입니다. Trend to go further and faster, 더 멀리, 빨리 가려는 추세는, 즉 장거리 고속 비행을 가리키죠. is also evident, 뭐뭐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성장하고 있는 자가용 제트기 시장에서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Examples.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Solar energy 하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는 미래의 추세입니다.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추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is a necessary skill.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누구에게?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 향후의 추세. 오늘의 표현 다른 BOA 기사들 찾아보며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onas Brothers의 Fly With Me, 나와 함께 날아봐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ver, never find us. We could light up the sky tonight. I see the world through your eyes. Leave it all behind.
right. If you believe.